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곧 북한에 특별한 요구 사항을 담은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짐 매티스 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관한 미국의 구상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간표는 북한의 이행 수준을 확인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선의로 움직이는지 아닌지 아주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오늘 68주년 6.25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험 폭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 또 미군 유해 송환 절차 진행, 남북 상호 비방 방송 중단 등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를 열거하며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장사정포 후방 이전 문제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될 만한 과제의 하나로 우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이 있으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며 총리의 발언은 이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터키 국영 아나돌루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99%의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52% 이상을 득표했고 제1야당 후보인 무하렘 인제는 31%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공식 선거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 승리로 2030년 이후까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과 동맹인 민족주의 행동당이 각각 전체 의석의 42%와 11%를 획득해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16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소집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담 뒤 난민과 경제적 이민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회의가 솔직하고 개방적이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난민의 적대적인 포퓰리즘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가 심사를 책임지도록 한 더블린 원칙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망명 신청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장소를 아프리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후티 반군의 거점인 호데이다를 놓고 사우디 주도의 아랍연맹군과 반군 측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국방부 청사 등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매체는 사우디 공군이 반군의 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날 리야드 상공에서 적어도 6번의 큰 폭발음이 들렸고 상공에는 연기가 내뿜는 것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를 열고 보호무역주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양측 간 경제 현안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류호 중국 부총리는 오늘 베이징을 방문한 유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유럽 대표단과 회담 뒤 양측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결연히 반대하고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침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운전을 금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침내 여성들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24일 자정을 기해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허용한 건데요. 여성들은 차에 풍선을 달고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등 이 사우디 주요 도시의 도로는 축제장이 됐다고 합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때까지 여성들은 남편이나 남자 형제, 아들 또는 집에서 고용한 남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만 타고 외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여성들이 운전대를 직접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어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는 내가 직접 주차장에 주차권을 뽑았다, 직접 주유를 했다라는 여성들의 글과 사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에서는 1년 전 33살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왕세자에 오르면서 여성에게 영화 극장 입장이나 운전 등을 허용하는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맑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9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9도에서 23도, 함흥은 19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eter, Paul and Mary가 부릅니다. 꽃들이 어디로 가버렸나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라고 노래하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들어보시죠.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Young girls have picked them, every one.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young girls gone? Gone for husbands, everyone.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Where have all the husband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husbands gone? Long time ago.
Gone for soldiers, everyone.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Oh, when will they ever lear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첫 지도자가 됐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명성을 드높이겠다면서 대서방 강경책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무역 장벽을 없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고요. 이어서 중국 주재 유럽 상공 회의소가 현지 기업들의 혁신을 높이 평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어제 터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조금 전에 98%까지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집권 정의 개발당 후보로 나온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에 갈 필요가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고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 사디 구벤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득표율은 약 53%, 과반 기준을 살짝 넘겼고요. 야권 경쟁자였던 무하렘 인제 공화인민당 후보는 31%에 머문 것으로 관영 아나툴루 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즉각 승리 연설을 했다고요?
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수도 앙카라에 모인 시민들 앞에서 국가가 나에게 대통령 책무를 맡겼다 하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6년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에 침체에 빠진 터키의 번영과 안정을 일구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대선과 동시에 어제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권이 이겼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이 42%, 또 선거연대로 함께 나온 민족주의 행동당이 11%로 총 54%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이 에르도안 정부의 대미 강경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외 정책에 관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명성을 높이고 시리아 땅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 하면서 기존의 이 대외 강경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오늘 승리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의 강경책을 표현 이유가 뭡니까?
지난 2016년 쿠데타를 조정했던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서 이 터키 정부가 송환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 두 나라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정부는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귤렌을 이 쿠데타의 배후 인물로 지목했는데요. 이 귤렌이 추종 세력들을 부추겨서 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과 공무원, 교사, 또 언론인들 가운데서 이 빌렌파들을 줄줄이 잡아들였습니다.
예. 자, 이후에 터키 정부의 대미 강경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잇따라 반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친러시아 행보를 대신 보였습니다. 과거 터키는 극렬 테러단체 IS 공습을 위해서 공군기지를 미국에 제공하는 등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는데요. 지난 4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 또 이란 정상들과 만나서 시리아 사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협력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하기로도 했는데요. 이렇게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에서도 미국과 불편한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이 25% 철강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서 터키 통상당국은 석탄과 종이, 쌀, 또 자동차를 비롯한 연 18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그 대신에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터키가 최근 미국 외에도 서방 측과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에르도안 터키 정부는 유럽으로 가는 난민 통제에 협력하지 않겠다면서 유럽연합, EU와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랫동안 EU 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던 이 터키 정부 정부와 EU 당국이 지금 잡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에르도안 터키 정부의 대미 대서방 강경책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6년 이후 서방 기업들의 터키 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우선 이 터키를 안전한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터키 통화인 리라화 가치가 최근 4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게 터키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물가 상승률이 12%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터키의 야권과 무하렘 인재 후보 측이 이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새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예, 5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데요. 지난해 개정한 터키 새 헌법은 5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3년까지 재임하게 되는 건데요. 재선까지 성공하면 202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임 중에 이 조기 대선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또 이기면 2033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였던 지난 2003년에 총리가 된 뒤에 명목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돼서도 실권을 행사하다가 지난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33년까지 이론상으로 30년 동안 터키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들은 무역 장벽을 없애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미국은 관세와 인위적인 무역 장벽을 둔 모든 나라들에게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주의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닌 공정한 무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상호주의 이상의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같은 주요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규모 이상으로 미국이 다시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주요 경제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미국의 중요한 산업기술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미 재무부가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여러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계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은 미국 IT 기업들을 인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중국으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부 수출 제한까지 포함한 내용을 오는 주말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와 수출을 제한하는 게 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드물고 예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그 근거가 될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는데요. 2011년 9.11 테러 이후에 몇 차례 적용됐던 법규입니다. 또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때도 이 법규가 쓰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사정이 있겠죠?
네. 중국 제조 2025 때문입니다. 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우주과학, 또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에서 2025년까지 주도권을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를 통해서 꾸려나가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미국에서 중요한 기술들을 훔쳐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중국 제조 2025 무력화를 양국 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긴장이 더 좀 심해질 텐데 이 세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이 세계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아우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열린 다자교역 체제를 위협하는 여파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 고율 관세를 계속 이 주요 국가들이 추가해 나가는 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미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 뭘 말하는 겁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또 유럽연합산 자동차의 20% 이상 관세 계획을 언급했는데요. 피터 후퍼 도이체뱅크 수석경제학자는 이 같은 관세 계획들이 모두 현실화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였던 3%에서 0.4% 내지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 기업인들이 중국의 경제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할 걸 촉구하고 나섰군요.
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주중국유럽상공회의소는 매년 시장 접근성과 불공정한 규제정책을 비롯한 중국 내 사업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의 개혁의 속도를 질질 끌지 말라, 또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이용해서 중국의 기업들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
예, 자, 주중 유럽 상공회의소의 보고서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 기업들의 혁신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530여 개 회원국의 약 60%가 회원 기업들의 약 60%가 중국 기업들의 수준이 유럽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더 혁신적이라고 봤는데요. 유럽 상공회의소는 연구 개발비 증가와 외국 첨단 기업 인수, 또 소비자들의 혁신적인 제품 수요 증가 등이 이런 변화를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츠 하본 주중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 기업들이 강해지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 훈련용 보조바퀴를 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제 자국의 기업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활동을 중단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에 기업들을 노출시킬 때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중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 500개 기업 중 115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자산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신생 벤처 기업이 전 세계 260개 정도 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중 160개 이상이 중국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현지 기업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개방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고요. 앞으로 5년 안에 규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하는 응답자도 46%에 이르렀습니다. 하본 회장은 중국이 시간을 끌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럴수록 전 세계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기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본 회장은 미국 정부의 이 조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경고했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보조금과 규제 장벽, 또 불공정한 대우를 통해서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는 중국의 무역 정책을 비판해왔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특히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유럽 기업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당했다고 답한 기업은 19%였는데요. 이 하본 회장은 이 수치가 적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와 토목건설,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는 약 30% 안팎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강요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민 관련 행정조처 등 연방대법원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소송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인구가 점점 고령화하는 한편으로 백인 인구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이민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이민법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몇 년씩 기다리면서 합법적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예, 자, 현재 연방 하원에서 이민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타협안이 원래 지난주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요. 이 충분한 지지가 모이지 않아서 이번 주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민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글을 또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을 고치라며 저항하지 말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소수당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루이스 구티에레스 하원 의원은 어제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은 소수당이고 공화당이 현재 연방의회 상하원과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에게 법을 고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이 불법 이민 문제가 수십 년 된 오랜 문제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론 존슨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현재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도 있는데요. 자, 이들 단체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은 이 미국 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없이 추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란 건데요. ACLU는 앞서 이 자녀 격리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이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히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일단 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법원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등의 이유로 이 망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 출석 날짜를 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관행을 미국 이민법상의 허점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모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거센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자,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천 명이 넘는 불법 이민 어린이가 부모와 헤어진 것으로 집계를 했다고 하는데 재결합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3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540명 정도가 부모와 다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무관용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격리된 아이들은 계속 이 격리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친척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네바다 공화당 당원 대회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Our people are actually doing a very good job. handling a very difficult situation, but this is a problem that should have been solved.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해결됐어야 한다면서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이 catch and release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붙잡았다가 놓아주는 이 관행은 수용 시설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가요?
네, 필요하면 국방부에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이 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내용에 들어있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이 미국 내 여러 군기지에 수용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해군 메모를 입수해서 보도한 데 따르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천막촌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어디에 이런 천막촌이 세워지나요?
서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엘라바마,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 이착륙장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이 군 기지에도 또 4만 7천 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세우는 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어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국방부가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군기지 두 곳에 임시 수용시설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로 회기를 마감하고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중요한 소송이 몇 개 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6건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 많은 이민 관련 행정 조처가 있는데요. 흔히 여행 금지 조처, 입국 금지 조처로 불리는 것들이죠.
예, 사실 이 행정명령이 여러 번 수정이 됐는데 앞서 행정명령은 모두 기한이 지나서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남아있는 소송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발동한 입국 금지령에 관한 건데요.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베네수엘라 이렇게 8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처음부터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 나머지 6개 나라가 문제가 됐는데요. 모두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나라여서 실질적으로 종교차별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이들 6개 나라 가운데 또 차드가 몇 달 전에 금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5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행정부 입장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언론은 정부의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심리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금지 조처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주 등 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관련 조처가 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미국 헌법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 행정명령 외에 또 어떤 소송이 남아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이 교사 노조나 경찰 노조들과 같은 이 공공 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와 관련한 건데요. 이 노조 측에서는 단체 교섭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이들도 모두 회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측에서는 회비 강제 징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이 교사나 경찰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센서스국이 지난 21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0년 이후 미국인들의 중간 연령이 37살에서 38살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들과 밀레니얼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있는데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2007년 말에 시작된 경기 침체 이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그전에 비해서 뭐 한 해 50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 이 베이비 부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 붐이 일었을 때 태어난 세대, 그리고 밀레니얼은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베이비 붐 세대는 올해 나이가 54살에서 74살 사이의 미국인들로 약 7,600만 명에 이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24살에서 39살에 이르는 성인 인구를 가리키는데요. 그 수가 7,300만 명 정도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뭐 더 넓게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들 세대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건데 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어디입니까?
네, 온화한 기후로 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곳이죠. 동남부 플로리다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이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주민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메인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65살 이상 인구가 각각 19%를 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어딘가요?
네, 서부 유타주입니다. 65살 이상 주민이 전체 인구의 11%에 그쳤고요. 중간 연령도 31살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타주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면 알래스카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들 수 있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보면 중서부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연령별로 미국 인구 변화를 살펴봤는데 인종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사회가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백인이 여전히 다수이긴 한데요. 지난해 여러 인종 가운데 유일하게 또 인구가 준 인종이 바로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인구는 지난 2016년 7월에서 2017년 7월까지 1년 동안 기간에 0.02%가 줄어든 1억 9,8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가장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은 어느 인종이었을까요?
아시아계입니다. 이 아시아계 인구가 지난해 3.1% 늘어나서 2,20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이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인구가 혼혈 인구인데요. 둘 이상 여러 인종이 섞였다고 답한 사람들이 2.9%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는 어땠습니까?
네, 중남미계를 가리키는 히스패닉 인구는 지난해 2.1%가 늘어난 5,900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흑인은 1.2% 성장한 4,700만 명이었습니다. 히스패닉계는 이 3억 2,6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히스패닉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텍사스주고요. 또 흑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곳 워싱턴 DC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R. 켈리가 부릅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I Believe I Can Fly 들어보시죠.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hing but an awful song But now I know the meaning of True love, I'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was on the verge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fly. Cause I believe in you.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희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즐기는 운동 가운데 요가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에서 비롯된 요가는 일종의 정신 수양법으로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신체 단련 운동이 됐죠. 유엔은 4년 전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해마다 세계 요가의 날이 되면 종주국인 인도는 물론 전 세계의 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요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의회 의사당 앞에서 요가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만나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 의사당 잔디밭에서 열린 세계 요가의 날 행사.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둔 주말, 미 의회 의사당 앞 잔디 마당에 수백 명의 사람이 요가 매트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늘 정치적 논쟁과 토론이 오가는 의사당이지만 이날만큼은 평화와 고요함이 감돕니다.
Twist the body toward the right side so that the left palm touches the right.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의 참가자들. 하지만 같은 요가 동작을 하고 호흡을 하며 하나가 된 듯한데요. 참가자 제프리 브래디 씨는 이날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eah, this is what diplomacy is. This is sharing ideas across cultures.
오늘 이 행사는 외교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다름을 뛰어넘는 요가라는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고요. 요가가 아니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2014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요가 실천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정신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UN의 요가의 날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UN은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죠. 요가의 날이 다가오면 세계 곳곳의 인도 대사관에서는 요가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행사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인도 대사관 측이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나부테즈 사르나 주미 인도 대사 역시 직접 참석해 일반 참가자들과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It's some gift from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ncient India.
요가는 고대 인도인들의 철학과 수련이 남긴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요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바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요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온 우주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죠.
요가의 매력을 자랑한 사르나 대사의 말처럼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심신훈련인데요.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요가는 돌풍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요가를 지도하는 강사의 인도를 따라 요가에 임하는 참석자들. 마치 고개단의 동작처럼 어려운 동작도 척척 다 따라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실력들이 아닌 듯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도 출신 라크쉬미 파니케 씨는 미국 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가를 하는 것을 보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It looks like all the people here, and I'm not talking about Indians. I'm talking about all.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인도 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다 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같은 동작을 하는 모습.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 일치됨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리로 배우는 ABC. 필라델피아의 에디블 알파벳 프로그램.
I'm from Iran.
Taiwan.
From Indonesia.
From Brazil.
I'm from France.
이란, 타이완, 인도네시아, 브라질, 프랑스. 특유의 억양으로 자신이 온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들. 바로 미 동부 필라델피아시의 자유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에디블 알파벳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에디블 알파벳, 직역하면 먹을 수 있는 알파벳인데요. 지역의 이민자나 난민들이 요리를 하면서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In this program, we are using food as a vehicle for learning. Each week,
우리 프로그램은 요리를 영어를 배우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들은 요리법과 재료의 이름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재료들을 실제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또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프로그램 담당자인 리즈 피처럴드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수업이 진행되는 도서관의 요리센터에 가보면 학생들은 짝을 지어 요리를 합니다. 이날의 메뉴는 피자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요리하기에 앞서 짝과 함께 피자 위에 올리는 재료인 토핑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So you need to describe the picture to your partner.
에디블 알파벳은 3년 전 한 민간 난민 단체가 도서관의 요리 센터를 찾아 행사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Women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of whom didn't speak English very well or at all, and
세계 각지에서 온 여성들이었는데 영어를 거의 못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성들은 요리한 후에 자신들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 행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정기적으로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에디블 알파벳이에요.
So we're going to measure the dry ingredients, the flour, the salt and the yeast.
10여 명의 참가자는 6주 동안 두 명의 강사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 교사 한 명과 요리 강사 한 명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요리 강사인 제임슨 오도넬 씨로부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We choose our recipes for this class to give our students an idea of what American.
우린 메뉴를 선정할 때 과연 어떤 요리를 하면 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아침으로 즐겨 먹는 팬케이크 만들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팬케이크를 만들면서 미국인의 아침 식사 문화에 관해 얘기를 나눴죠. 우리 프로그램은 요리를 통해서 영어도 배우지만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로 삼게 된 이 미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후 열심히 만든 요리를 다 함께 나눠 먹기도 합니다.
I like this class very much because it was fun for me and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재밌고요. 다른 영어 강좌도 많지만 그런 수업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이란에서 온 파라스투 카바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날 6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Our students are also sharing that they feel more comfortable in Philadelphia. That's been some feedback that we've gotten.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필라델피아에 대해 더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보람이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 도서관이 이민자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니까요.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 보면 남보다 공부를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특별히 애를 쓸 때,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일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이 표현을 직역하면 1마일을 더 갔다인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are looking to hire someone who will go the extra mile for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기대 이상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Our business will go the extra mile to keep our customers happy. 저희 업체는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노력합니다. She always goes the extra mile for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더 베풀어.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Go the extra mile. 오늘은 Go the extra mi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한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한국군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워야 했으며 사흘 만에 서울을 유린당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즉각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하여 침략자를 저지 격퇴했다.
이어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이후 3년여 동안 이어진 이 한국전쟁은 이후 1953년 7월 휴전함으로써 그 막을 내립니다. 이 전쟁으로 총 40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남북분단은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6년 6월 25일 오늘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주제곡을 만든 미국의 천재 작사가 조니 머서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니 머서는 1909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니 머서가 17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조니 머서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에 머서는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뉴욕시로 건너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기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자 머서는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어 머서는 할리우드로 건너가 영화 음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머서는 이후 1946년 그가 작사한 영화 하비걸스의 주제곡으로 첫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머서는 이어 1961년에는 그의 대표작인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해 주제곡 문 리버로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500여 곡이 넘는 노래에 주옥 같은 노랫말을 붙여 많은 이들의 감성을 적셔온 조니 머서. 그는 미국 대중음악사의 위대한 작사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